깜깜한 밤에 그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런 불빛조차 하나 없는 칠흑 같은 그 밤에 깜빡깜빡이며 돌아다니는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젠가 며칠 전이죠. 우리 함께 사는 형제 가정이 어우 반딧불이가 막 피어오르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가정도 약간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공동체를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시골에 공동체를 갔는데 해질 무렵에 이야 장관이었습니다. 땅에서부터 이 반딧불이가 피어오르는데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피어오르는 그 환상적인 모습에 이게 CG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울수록 짙은 어두움일수록 자그마한 불빛은 더 가치롭고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빛도 그냥 평범한 빛이 아니라 그 빛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빛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세상에 대한 영적인 본질은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타락 가운데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다. 죽음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생명을 가진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의 이 장엄하고도 놀라운 선언으로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이야기하니까 놀랬죠. 오늘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예고된 대로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잠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하고 4주 동안 주일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한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는 후세대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함께 개척을 했던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들어서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가라는 주제를 한 4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초반부의 내용을 함께 설명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생,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역사는 사실은 영적인 본질로 따져볼 때 짙은 어둠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떠오르면 생각되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혼란함, 방황스러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의 악행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은 동시에 그 어둠을 스스로 밝혀낼 빛이 아니다. 그 어둠과 방황과 혼란을 타개할 수 있는 구원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전혀 없다. 멸망의 증거로서 더욱 악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전적 부패한 본성이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이나 10절, 3장 19절 등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아니 오히려 배척을 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빛으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거부한다라고 밝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대속을 받았던 성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영적인 어둠이 아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돌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의 특성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빛된 삶, 곧 선한 행동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정리를 해보면 예수 믿는 성도,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작은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21장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 세상을 닮게 되어 악행을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어두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실제 이 내용은 사사기의 총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이 21장까지 있는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16장까지 끝납니다. 퀴즈,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사사의 이름이 사사기 안에서 누구죠? 삼손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21장까지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다섯 장에 걸쳐서 사사기를 정리해주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배치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도 마지막 결말이면서 사사기 전체의 총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감추려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독한 악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해서 이제 살아남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겨우 600명의 남자밖에 안 남고 나머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야. 어떻게 하면 600명의 저 베냐민 지파를 용서하고 저들에게 아내를 구해주어서 한 지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어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고 존속시키기 위해 아내들을 구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방안들, 그들이 마련하고 기획하는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이 어둠의 방식인지, 인간적인 발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둠의 어둠을 만들어가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방식이어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깊고 큰 고통의 울음소리가 참으로 온 베냐민 마을에 이스라엘 전국에 퍼져가는 고통의 울음소리가 오늘 본문에 흘러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악이 주류를 이루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어둠의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거룩함으로써 빛된 삶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사기 21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 두절 20장 47, 48절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고리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림몬바위로 도망간 600명의 군인들,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장 마지막 4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싸움을 거치고 오늘 본문과 이어졌다면 훨씬 지혜로울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장 48절 베냐민 군인들을 모두 죽이고 600명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이 칼을 들고 36만 명이나 해당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들 마을들 골짜기 골짜기 베냐민의 동네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베냐민의 속한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과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열된 분위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한다는 이 분위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싸움에 참전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의 모든 마을을 다 찾아다니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은 자가 림몬바위에 숨은 싸움에 임했던 600명의 군인 남자들밖에 없고 베냐민 지파 전체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열된 열정, 여러분 신앙 안에서 헌신이나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열정을 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과 충성의 기본 개념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지속한다는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이면서도 그 지속성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것,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말할 때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지 땀을 흘리고 막 뭔가 이렇게 업적을 쌓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스펙을 쌓아 올리고 눈에 보이는 사익을 요란하게 하고 사익 보고를 거창하게 PT를 보내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것을 헌신이나 충성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보여줬던 고난과 복음의 사익은 거꾸로 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열정이란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방향성을 놓쳐버리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베냐민과 전쟁을 다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막 통곡합니다. 큰 소리로 막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고작 림몬바 위에 도망간 600명의 남자만 빼놓고 증인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칼을 빼들고 미스바에 이렇게 처음 모였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었느냐, 2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안에서 보니까 처음에 칼을 빼들고 미스바에 집결할 때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라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 맹세도 생각이 나고 20장 48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마을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죽인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600명의 남자만 지금 베냐민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쟤네들은 결혼도 못하고, 그렇죠?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중에서 이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딸을 보낼 수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들은 이제 혼자 살아가야 돼요. 여자들 다 죽여놓은 상태고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고 이제 600명의 남자만 살아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그들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가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은 다음날 일찍 울고 난 이후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미스바에 오지 않은 자들, 그들이 처음 칼을 빼들고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이 베냐민을 심판하자라고 그들이 모일 때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자, 오늘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인지 조사를 해보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사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처녀를 시집 보내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하나 더 맹세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 가운데 찼는지, 우리의 이 동맹에, 베냐민을 심판하자는 칼의 이 심판과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칼을 빼들고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결정한 내용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급진적인지, 참여하지 않은 자들, 이 약속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칼로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제는 그 맹세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야, 누가 안 왔는가 한번 조사해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베냐민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은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처음 맹세대로 죽이자라고 하는 의도 외에 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또 6절과 7절에 반복 다시 되느냐면, 그들이 우리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라는 이 맹세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그 맹세를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일단 죽이면서 처녀들을 살려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서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구해주자는 의도까지가 그 방안이 함께 모색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흘러온 오늘 보면 7절까지의 내용을 후다닥 읽어봤는데요. 최소한 오늘 이 7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되돌아보면 세 가지 정도의 심각한 악이 발견되는 겁니다. 죄악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난20장의내용을더듬어서보면베냐민지파와1차싸움2차싸움을통해40만명의이스라엘군인들중에서무려 10% 4만명이베냐민지파에서죽임을당했어요그들이왜하나님께서하나님앞에이스라엘백성이백성으로거룩함을상실하고있을수없는죄를범했던베냐민지파를심판하겠다고모였는데왜하나님우리를먼저때리냐라고말할때그들은그들이칼로서그냥막무가내로베냐민을죽이겠다고결정을하고전쟁에임했던것을하나님이기뻐하지않았다는사실을그들이깨닫는과정이었어요그들은하나님의말씀에기초해서정당하고공정한재판을진행하지도않았고베냐민지파가기브아마을에서벌어진그악한모습들이무엇이잘못됐는지를신중하게엄격하게하나님께서분명히규정하고있는신명기의재판의제도가있는데그런내용들을전혀고려하지않고그냥결정만내놨어요이런대도않은결정을내려놨으니까일이벌어졌으니까우리는무조건죽이고말자여러분어떤일을이런감정적으로덤벼들어가지고그러면서도하나님의이름을심판해야되겠다는의로운격분을가지고하나님의말씀이66권성경안에서뭐라고이야기하는지에대한통전적인이해도없이그런기분도없이감정적으로덤벼들었을때칼을빼두고붙어버리니까1차2차싸움에서4만명이죽었단말이에요하나님이그들의경솔하면서도하나님의말씀의원리와상관없는감정과격분을하나님이싫어하신다라고하는일종의심판으로그들은스스로의잘못을돌아보는계기가되었어요자그러면전쟁을하기전에베냐민지파사람에게우리가딸을한명도시집보내지말자라고결정했던이결정도의롭지않은상황에서의결정이에요하나님앞에서경건한상황에서내린결정이아니라는거예요하나님앞에하나님말씀을기준으로굳이안해도될만한불필요한맹세를했고그들은하나님의말씀을저버린상태에서그냥떠오르는감정과격분한상태에서칼로죽이자야베냐민사람에게는딸을시집도보내지말자그냥도매금으로여러가지를섞어서맹세를해버렸어요불의하지않은상태경건하지않은상태에서의열정적인이런맹세는사실은원천적으로그맹세도불법이고하나님앞에서공의롭지않고정당하지않다라는겁니다그러면전반적으로하나님께기도하면서돌아봐야될게우리가우리의이맹세가무엇이잘못됐는지하나님앞에서베냐민사람에게딸을시집보내지말자고결정했던이내용을하나님앞에물어보고기도하면서이걸처리할방안이나다른방법이없는지속건제사를드리든지이런방안을찾았어야되는데그들은그들이불법적으로불의가운데감정적으로결정했던맹세를돌이키지않다라는겁니다자불의한상태에서했던맹세를돌이키지않고계속고집해요그럼뭐죠불의를계속고집하는거예요악을악으로이어가는거예요이미사사기11장31절이하에서우리는사사로사역했던입다가하나님께불필요하고불의로운서원을한것을확인했습니다하나님나와함께해서전쟁터에나가이기게하면집에돌아갈때나를맞이하는첫번째사람을내가하나님께제사를태워드리겠다성경어디에도모세오경어디에도사람을제물로바치는인신제사는강조한적이없습니다그거는이방의제사고하나님께서극도로싫어하시는참혹한범죄예요근데입다가열정에그냥앞서서하나님께서나를도와주도록힘을주시면우리집에서나를맞으러나오는그당시분위기가남자들은전쟁에나갔다가맞으러돌아올때승진할때이기고돌아올때맞아들이는사람은여인들이에요집에여인이라고해봐야딸아내아니면집에서일하는여종이겠죠아니아내가자기를맞았다면아내를죽인다번제를드린다딸이딸을번제를드린다여종은그럼여종은죽어도됩니까입다는처음부터이방의종교에습관화되어있다보니까세상의방식을버리지않고교회를결정하는혹시예전에고린도전서강의할때기억나세요고린도전서에만10가지의심각한신학적인문제가발생했는데공통점이뭐냐고린도사회에서진행됐던가치관과익숙했던경험을가지고교회문제를왈가왈부하는겁니다세상의지식과세상의방식과세상의경륜을가지고교회를왈가왈부하면혼란이벌어지는거예요다그래하는데교회도그러면안돼입다의문제가나안땅과세상의방식이그러하니까극도의승리와열정적인헌신을위해아니저모압사람들은자기아들딸들을죽여서전쟁터에나가는데그러니까입다도 씻어내지 못한 세상의 방식이 있어서 그는 열정이란 방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을 바꾸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그 11장 뒷부분에 진짜 자기 딸이 자기를 맞을 때 그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딸은 두 달 동안을 천으로 애고 가다가 물론 성경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진짜 드렸을까 말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진행했겠다의 한 표. 그것을 자꾸 상징이나 전설로 바꾸거나 다른 암으로 바꿔버리면 사사의 사사 시기대의 혼란과 사사 입다에 그의 불경건을 자꾸만 뒷받으려고 하는 너무 높게 점수를 쳐주려고 하는 한계가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불의로운 맹세에 대해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내가 맹세를 잘못했어요. 맹세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를 잘못했으면 특별히 여자를 비유했지만 시집가지 않은 딸이 맹세했을 때는 아버지의 허락을 다시 받아가서 맹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과 의논해서 맹세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를 했고 서원을 했지만 그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이것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보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불의를 그치지 않고 불의란 사실을 악이란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는 모르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7절까지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둘째 날, 이튿날, 그 다음 일찍 일어나 통곡까지 하고 화목제사와 번제까지 드렸지요. 이거는 20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베냐민과의 싸움 이후에 보였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20장에서는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화목제사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려놓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런 진실한 과정과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물어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나가 싸우라.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를 하나님 첨가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목제사까지 드리고 통곡까지 했는 것은 급껍데기 모습은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20장과 비교할 때 하나님 뜻을 묻는 과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행위도 없어요. 행위는 예배를 드리고 울기만 했고 여전히 결정한 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만 결정하고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만 슬퍼하고 있어요.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은 그들의 경솔하게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 잘못된 결정을 돌이켜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들이 불의롭게 결정했고 맹세했던 사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결정했을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이 맹세를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듣지도 않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전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딸들을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라는 첫 결정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합리화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심각하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교회당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러 나갈 때는 각자의 주장대로 봐라! 나가서 또 싸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다음 주에는 본당 안에서 싸웁니다. 예배 시간. 따로따로 목사들이 서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꼴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나는 큰데 갈등이 생기면 차라리 말을 멈추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침묵의 기간을 갖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향후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다른 의견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일단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체적인 교훈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를 듣는 과정부터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까지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이거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까지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결정까지 다 하고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을 다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걸로 보면 이미 결정한 상태로 계속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예배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결정에 인감 도장 찍듯이 서명하듯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전히 아이가 떼쓰는 모양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지 그랬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런 모습을 변함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맹세가 뭐냐, 곧바로 나오는 게 우리의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자, 조사하자. 이건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그 제사의 내용이 보니까 또 하필이면 화목 제사네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이 화목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려놓고 결정이 뭐냐,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조사해서 죽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폭력이고 살인을 기획하는 범죄를 또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종종 인용했지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통치되는 그 통치의 성격을 의와 공평이고 사랑과 진실함이라고 시편의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얼마나 구약 성경 전반에 퍼져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렸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와야죠. 공의로 와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려놓고 나서 되레 자기들이 잘못 결정했던 불의한 명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조사하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자. 결론은 그래가는 거예요. 기만이고 악이라는 거죠. 거기에 제사까지 들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까지 더럽혀지는 악행을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면 왜 제사했냐고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 앞에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본성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집행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려면 왜 제사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껍데기 형식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을 전부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다시 엉망진창의 신앙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의 이런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허무 맹랑해 보이십니까?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면밀히 그들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조사해서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 야베스라고 하는 성에서 아무도 베냐민 심판을 칼로서 그냥 박살을 내자라는 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았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 1만 2천명의 용사를 그곳으로 파견하는데 용사라고 번역된 이 짧은 단어를 히브리 원어 성경이 길게 설명합니다. 그들 중에 1만 2천명 가장 용감한 군인. 여러분, 가장 용감하다는 말을 줄치고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가지고 뉘앙스를 바꾸면 가장 피도 눈물도 없고 잔혹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센 사람. 요즘 저희 아이들의 입에 주무사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공 단원들, 해병대 특공대, 해군 특공대. 제가 저희 아들에게 들어가지고 다 합니다. 공군 특공대도 있대요. 육군 특공대, 그리고 경찰 특공대.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센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들을 보내서 1만 2천 명을. 한 성을, 여러분 이게 성이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진주가 1년 중에 가장 복잡하잖아요. 밤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차물고 시내 들어가기 뭐라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진주가 지금 이게 커졌지만 100년 전, 200년 전만 할 때 진주성 안에가 진주예요. 그 성을 도륙하기 위해 1만 2천 명을 보내는 겁니다. 가장 센 사람 1만 2천 명을.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이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처녀만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을까요? 산부인과사를 대동시켰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결정한 처녀 400명만 딱 남기고 모든 야베스의 마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처녀 400명을 데리고 찾아내서 가나안 땅 실로로 돌아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실로 20장과 21장이 하나의 사건인데 이어지는 내용인데 실로란 단어가 처음 나오죠. 실로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오늘 보면 2절에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했는데 왜 실로가 나왔을까? 이건 잠시 소개를 해보면 베냐민을 완전히 응징해서 살육한 이후에 그들의 아내 베냐민의 지파의 남자들만 남았으니까 아내를 구해주자라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시간적 간격으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전쟁으로 가야 되니까 시간적 간격이 분명히 좀 있겠지요. 그 시간적 간격 사이에 미스바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조사할 때 베델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실로로 되돌아 갔겠다라고 하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래 실로에 있다가 전쟁을 위해서 가져왔다가 다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델을 거쳐서 실로로 옮겼겠다라고 하는 논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 제설교의 내용에 홈페이지에 떠있는 설교 원고를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르앗 야베스를 칼로서 심판한 뒤에 데려온 처녀 400명은 13, 14절 림몬 바위 위에 도망가 있는 베냐민 남자들과 평화를 선언하고 그 남자 600명에게 일단 400명의 처녀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베냐민 남자들은 평화 선언을 받고 400명이 구해진 이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자기 땅, 베냐민 땅으로 곳곳에 흩어져 들어가 멸절시켰던 그 마을을, 불탔던 마을들을 재건하면서 재정착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만히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그래서 여자의 수가 아직까지 부족해요. 600명의 베냐민 남자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구해온 처녀는 400명이고요. 200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는 딸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맹세를 여전히 지키면서도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 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그들이 불의하고 감정에 휩싸여져 있는 격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맹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길르앗의 이 야베스 마을을 무자비하게 살인하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이 여자들 400명 데리고 왔고 자 베냐민 남자들에게 넘겨집니다. 이 그림에서 잠시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진 야베스에서 온 처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오늘 주부 표지처럼 이런 표지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이 처녀 400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마을이 쑥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자기 친지들이 지인들이 모두 살육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통곡이 일어날까요? 이 통곡의 울음이 게다가 그들에게 전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없어요. 이거는 낙치고 인권의 유린이면서 기르앗 야베스의 천연한 이유 때문에 아 결혼을 하는데 이런 통곡의 울음 속에서 그냥 넘겨줬어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노예 사냥하는 그림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져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의 의사도 전혀 반응되지 않은 채 낯선 땅, 낯선 사내들에게 그냥 넘겨지는 인권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성이 유린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처녀 400명. 울면서 어쩌면 칼에 묻은 피비린내 때문에 우는 것도 두려워서 그냥 깨물어서 입술이 터지고 말았을 이 처녀 400명. 이들의 고통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이런 살육이 자행되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배경은 15절 오직한지파가사라져야겠다라고하는것에대해서만그들이슬퍼하고마음이아팠다그러니까슬퍼하고아팠죠이슬퍼하고아픈행위를굳이설명하자면이성과감정과의지우리인간의주요한세가지기능중에서어디라고느끼세요슬프고아팠다마음이감정이에요진짜무섭습니다하나님의말씀에기초한신앙이성은없어요내가하고싶다내가아프다내가슬프다라고하는이신앙이성에기초한의지나이성은없고요그냥인간적인이슬픔의감정한지파가사라지겠다라고하는이런감정에따라불의한결정을고집하는분별력없는열정대로오늘일은벌어졌다두번째참패로인해서20장그들이극한고통을경험했어요4만명이죽었으니까얼마나큰슬픔의고통이겠어요그들의마음이가난하고신앙이아프게되었고하나님앞에서더철저히겸손해졌어요거룩함을배우는과정이었어요고통속에서그런데세번째베냐민과의싸움에서전멸시킬만큼완전한승리를경험하고나니까굳이설명을붙이자면그들속에있던자연스러운불의와자만심을되살리는불씨가되고말았어요그들이다시하나님앞에서울부짖고제사를드린다음잠잠히앉아하나님의음성을들으려했다면경건한지혜와분별력을은혜로받았다면오늘본문의악행은발생하지않았을법했을텐데그러니까그들이무엇때문에슬퍼하는지그슬픔의내용의핵심이뭔가를잘보시기바랍니다자이제오늘이어지는16 17절은이스라엘의장로들이함께모여있던이지파의지도자들장로들이가만히계산을해보니까이사람들이수학을제법잘했어요최소한드셈뺐으면할줄아는사람입니다아직도베냐민지파를위해서부족한아내가부족하다400명을구해왔고베냐민지파남자는600명이니까600이 400, 600이 400 200명의아내가부족하다이200명의아내를부족한부분을어떻게채워줄까방안을고민하기시작합니다그러면서18절여러분이게또나옵니다오늘본문에최소세번이상반복되죠18절역시처음에그들이결정했던대로베냐민지파에겐딸을줄수없다라고하는이불의한맹세를철회할생각이없습니다다시한번분명히그결정은그러니까이거말고다른방법을찾자는거예요오늘본문의모든문제의핵심은불의한상태에서의결정을맹세를철회한회개의능력이없습니다사과할힘이없습니다대개우리에도마찬가지잖아요싫어합니다내가왜그것을먼저사과해자존심하나때문에내가왜이것때문에악은악으로갑니다계속악이반복되고고집스럽게변해가는겁니다자근데어떤이가19절에보니까한마디툭던집니다자저해마다실로라고하는곳에가면여호와의축제가열리잖아우리도해마다이10월초가되면분주한데그렇죠실로라고하는곳이베델에서세겜으로가는길에동쪽에있고르보나라고하는성의남쪽에있잖아여러분이게뭐냐실로의위치까지내비게이션으로설명한지도에설명하듯이정확한위치를딱찍어주는것은이설명한사람이그실로에서해마다여호와의축제가벌어지고있잖아이한마디만소개를딱합니다그뒷말은했을것이분명하지만오늘보면일부러생략합니다여기서중요한단어를꺼야됩니다실로가중요한게아니라그다음에여호와의축제가중요합니다여호와의축제라고번역된이단어가실제로개역성경에는여호와의절기고요이게출애굽기19장9절9절레위기23장39절호세아9장5절등에보면구약성경의율법에서명명된하나님앞에드려야될절기중에하나예요그절기가법궤가있고제사장에있는실로에서해마다열리잖아그뒷말을분명히이사람들이했을거예요그래서장로들이그방안을딱맞았어그대로하지라고하면서이장로들이20절부터22절에베냐민사람들에게뭐라고말하느냐야실로에서해마다여호와의절기가진행될때너희들은실로인근의포도밭에숨어있으라그리고여자들이춤추러나올때처녀들이춤추러나올때몰래붙잡아너희땅으로데려가라라고제안을합니다만약에그처녀의아버지나오빠들이왜우리딸을내동생을데려가냐항의를하면베냐민지파를보존하기위해서진행했으니까그냥봐달라긍휼를베풀어라라고하면서너희가자원해서시집을보낸것이아니기때문에 우리가딸을시집보내지말자라는맹세와상관이없고그러니까이건죄가아니다라고우리가설득해줄게여러분이런제안도또한번보세요오늘이제안을곰곰이따져보면과연경건하고하나님말씀에합당한지를보시기바랍니다우선21절에오늘본문에이게두번등장하는데21절23절에붙잡았다여호와의절기때춘추를하는처녀를붙잡았다라고하는이단어는시편9절두번나오는데여기에한번더나와요시편9절에는어떤뜻으로나오냐면사자가연약한사자를연약한짐승들을사자가굶주린사자가사냥하기위해멀리숨어있다고덮친다는뜻이에요그렇게덮치듯이악한사람들이몰래어리숙해보이고착하고말잘듣는사람을뒤통수를쳐서그들에게가진물건을빼앗거나그사람들을완전히획책하기위해붙잡는다라고하는뜻으로쓰고있어요똑같은뜻입니다그럼오늘본문으로돌아오면이게베냐민지파의사람들은자기아내를구하기위해여자들을덮치고납치하고그렇게몰래유린하기위해덮친다는겁니다여러분그리고지금여호와의절기가구약성경에서왜지키라고하죠하나님의은혜를고백하고감사하면서하나님의일하심을표현하고하나님을기뻐하고그은혜를찬양하는제사를드리는절기에참여했어요처녀들이춤을춘다고말하는것은비유컨대구약성경안에서어떨때처녀들이찬양춤을추죠여러분홍해를건넜을때모세의누나를필두로여인들이속옷치고춤을춥니다다윗이전쟁터지이기고돌아올때여인들이춤을추며맞이합니다공통점이뭡니까하나님의일하심과하나님의능력을향해서예배하는자로우리를치면찬양단이란말이에요그들이함께춤을추고하나님의옆에절기가돌아왔으니까우리하나님의영광과그분의일하심을기뻐찬양하자그러니까이처녀들은예배의예배자들이에요예배를위해서특별히순수를맡은자들이에요하나님의일하심과은혜를드러내고찬양하고예배하는자들을강제로그들이덮쳐서납치하라이게제정신인가요이렇게제안한사람들의생각도제정신입니까그대로믿고따라가는베냐민사람들도제정신입니까이게뭐라말입니까실로는에브람지파의땅이에요거기에서진행되는여호와의절기에참여하는처녀들의아버지는오빠는실로사람이고에브람사람들이에요그러면딸을시집보내지말자라고하는그들의최초의그맹세에분명히동의를했고끝까지지켜야한다면이들도예외일수가없어요그러면자원하지않았으니까우리는자원하지않은데그냥납치돼가지고시집갔으니까괜찮다라고한다면자그럼처음부터이스라엘모든지파사람들에게다풀어가지고오늘이렇게하지말고자원하지않은상태에서그냥딸이그냥어디든지통행증줘가지고특별히베냐민지파의관광여행수학여행현장에서체육다보내가지고혹시딸들중에서그냥눈이맞아서베냐민지파에시집가게다하면그냥다보내주자우리가자원한게아니니까더좋은방법이있지않아요자원하지않았다는것때문에시집보내면안된다는그맹세에서벗어날수있고제가아니다그랬으면또다른방안은없었을까요기끈머리를맞대고찾아낸방안이라는것이여호와의절기에예배하는처녀들을납치하라이런하나님의이름과하나님의율법을가볍게여기는악납치당한처녀들과가족들에게씻을수없는상처와고통이렇게납치당한처녀들은또얼마나울고고통하면서그렇게팔려가듯이그렇게끌려가서유린을당해야되는것말이에요이런극악한처방이이스라엘사람들의머리에서신앙지도자라는사람의입에서나왔다라는겁니다결국23 24절이스라엘사람들이제안한대로그악한처방대로베냐민의사람들은모사르는자기의아내를위해실로의처녀들을강제로납치한뒤베냐민땅으로돌아가재정착했다그리고이스라엘도아무런문제가없다는듯자기의마을로돌아가그냥평범하게평안하게잘살았더라여러분보세요이게오늘본문의결말이고사사기전체의마지막에있는결론이에요사사기전체가하나님의통치를하나님의말씀을존중하거나헤아릴능력이없어요하나님의말씀을절대표준으로여기지않아요모세오경을통해서이미우리에게기록해주셨고전달되어진그말씀에대해서그들은가볍게여기거나제대로고민하지않아요 그러므로25절자이게한번다같이읽어볼까요사사기총결론이니까21장25절다같이읽습니다그때에이스라엘사람들에게는왕이없었습니다그래서사람들마다자기가하고싶은대로했습니다오늘이본문에서그러면사사기의결론내리는시점에서왕은누구를가르칠까요하나님의말씀을무시하는하나님의통치를저버리는왕이신그하나님의통치를거부하거나존중하지않고하나왕의말씀인하나님의말씀을절대표준으로여기지않는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오늘본문에서도드라지는것처럼자기의타락한감정그감정이이끄는대로이성을합리화하고그들의욕구에따라막진행하다가결국뭐예요혼란과고통과어두움과눈물과칼부림과피비린내가잔혹하게진동하는이런일의반복자연스럽게지금까지살펴봤던사사기란성경은인간스스로발생하는혼란과고통의뿌리인죄를해결할수없다라고하는절망스러운실체를고발하는성경입니다물론사사기만그런게아니라구약성경전체가인간의악을고발하는것이첫번째주제입니다그리고우리가번번이살펴봤듯이여호수아가죽고나서얼마지나지않아하나님의백성들은자기들의필요에따라살려두었던가난한사람들로인해급속도로세속화되고거룩함을상실하게되면서악행을반복하고반복했다그래서죄는결코가볍게여기면안돼요동시에사사기의주제는인간의악이나죄만고발하는것이아닙니다또한가지거대한주제가같이묻어있습니다오직하나님의완전한통치와오늘왕이없었다라는이말을가지고하나님의완전한통치와하나님의구원을왕이신하나님의통치를소망하도록안내합니다하나님의왕권에순종만했더라면왕이신하나님의말씀에순종했더라면이런우리는아쉬움을소망으로열어놓습니다본문에서지독한죄성의고집으로물리적인힘이약했던그시대에연약했던계층이었던여자들의깊은통곡의울음소리가들려옵니까길르앗야베스의그여인들실로에서하나님께예배하다가붙잡혀온이여인들의울음소리가들려옵니까그런데신기한건이사사기에오늘본문과살짝이어지는우리교회초기에제가사실은강론을했기때문에이번에는건너뛰려고하는데요룻기가사사기에이어집니다룻기란서정의1장은사사들이다스릴때라고시작을합니다오늘사사기21장에서는여자들의통곡소리가들려왔는데다시연약한한여자룻을통해서하나님께서세우실왕다윗의가문을형성한다라고하는룻기이어지고다윗의가문을통해서결국마태복음1장1절하나님의아들이시면서온우주를다스리는참된왕이신예수그리스도가오실것으로소망하게해주는또하나의물고역할을하는것이사사기다룻기를지나구약의모든남은성경을지나예수그리스도께로안내하기위해그하나님의왕을소망하게하는또하나의징금돌로본문은작용한다이제우리는사사기가고발한대로죄악의종노릇하지않고절망스러운어둠의실체로살아가던우리의모습을처절하게인식하면서예수그리스도를믿는은혜를받은거예요참빛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왕이신예수의통치아래우리가포함되었다는겁니다그러니까더이상어둠에속한절망과혼란과고통의삶이아니라참빛으로오신예수그리스도를사람들로빛된삶을살아가도록우리에게새로운삶이창조되어졌고길이열렸다는거예요에베소서5장8절을이야기합니다이전에는여러분들도어두움가운데있었으나이제는주님안에서빛가운데살아갑니다그러므로빛에속한자녀답게빛에속한자녀답게사십시오그러면빛에속한자녀의삶이란빛된삶이란어떻게살아야될까요여전히우리에게는남아있는죄성의모습을우리는봅니다그래서우리속에아직까지남아있는죄성과싸워야되고요그런데놀라운것은우리에게힘주시리가성령하나님이라고우리에게약속되어져있고성령하나님께서우리에게힘주실때죄성과싸우며분별력이생기면서그렇게빛된삶이가능하다고가르쳐요그러니까성령의열매하나하나를묵상해보십시오어떤일이벌어졌어요혼란이생겼어요갈등이생겼어요아픕니다혼란스럽습니다그럴때여러분묵상해야될것은성령의열매9가지를떠올려보십시오 과연 성령의 열매에 닿게 내가 그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울 때 그 성령의 힘주심과 하늘 나라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부디 사사기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10월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얻었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근데 계속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가는 참으로 빛된 삶을 여러분들한테 응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후세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네 번의 설교를 다시 좀 반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기본을 먼저 다지고 요한복음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